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스라엘 방문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스라엘 벵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 자리에 야일 라피드 임시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 등이 바이든 대통령 일행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 미래를 위해 중요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논의할 안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공유된 가치와 비전에 의해 단합돼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라피드 임시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친구 중 한 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항상 친밀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라피드 임시총리는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강인한 국제협력을 새롭게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5일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터키 정부가 13일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사이의 논의를 주최합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12일 터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유엔 대표단은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들에 대기 중인 곡물이 바다를 통해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선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산 곡물 반출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한 통로 확보 구상 계획을 위해 이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1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장관과 올가 마키에바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국 외교관들이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매우 많은 수의 청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개설 행사에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카예바 대사는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축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구축함이 13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을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도가 파라셀 군도의 섬 인근을 항해한 뒤 계속해서 남중국해 내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함대는 바다의 합법적인 사용과 권리와 자유를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비행의 자유, 자유무역과 방해받지 않는 상업,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기회의 자유를 포함한 바다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부 정부가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즉각 해당 수역을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부산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사하구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락스퍼는 자유와 정의를 꽃말로 가진 꽃의 이름으로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이번 영화제의 표어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내걸었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장호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일반적 영화제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의식과 시민의식, 역사의식 등을 고양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잠입이 선정됐습니다. 덴마크에서 제작된 영화 잠입은 북한의 무기 밀매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북한으로 직접 잠입하는 스릴러 다큐멘터리 영화로 덴마크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화 잠입 외에도 이번 영화제에는 탈북민 박지현 씨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웰컴 투 맨체스터와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3일의 약속 등 북한 관련 작품 두 편이 추가로 상영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봉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한국에서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4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내심 원치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13일 서울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연설과 대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tood firm. We imposed sanctions, historic sanc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사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하면서도 대화의 문호를 열어놓았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북한은 도발과 공허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도발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통해 끊임없이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자유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 공산당과 독재 정권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한 대중 관세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완화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도 유화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한 두 나라는 무역관계와 공동방어 의지,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며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I hold the view that President Yoon represents a great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세 번 만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한반도와 영내 안보 태세 등 많은 면에서 미한 관계 강화에 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화상 대담 형식으로 참여한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며 사실상 북한 비핵화에 큰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바로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며 이는 중국의 김 위원장을 통제하려는 행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nefits from Chairman Kim continuing to hold his nuclear weapons. They know that.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은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북한을 필요로 하고 김 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선택은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이 걸림돌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최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폴 럭해머라 미한 연합사령관도 이 행사에서 미한 동맹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럭 해마라 사령관은 연설에서 미한 연합 야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럭 해마라 사령관은 현재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도 하고 있지만 육해 공군의 야전 훈련 여건도 보장돼야 한다며 공중, 해상, 지상, 사이버, 우주 등 여러 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인 만큼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야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 한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하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럭 해머라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내 파트너국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며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양자관계에 집중한 미한 동맹을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런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럭 해머라 사령관은 미한일 3국의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 평화,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3국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만 된다면 같이 훈련할 계기를 활용할 것이고 굳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에서라도 아니면 인도태평양 작전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한국에서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릭 촐릿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한국 방문 이틀째인 12일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을 만났습니다. 촐릿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신범철 차관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과 같으며 우리는 계속 미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촐릿 고문은 밝혔습니다. 촐릿 고문은 트위터에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구상에 대해 깊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진행해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께 감사한다며 한국은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촐릿 고문은 또 여승배 외교부 차관 보와는 미한 동맹과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범하에 대한 한국의 협력 관계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촐릿 고문은 여 차관 보와 이날 조찬 회동을 통해 범하 문제를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 전반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촐릿 고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G20 외교장관 회의에 동행했고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촐릿 고문은 이밖에 12일 한국에서 학계 지도자들과 만났다며 미한 관계에서 인적 교류는 중요한 부분이며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혜민 전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도 만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촐릿 고문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 핵심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과 12일 한국을 방문한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은 한국 도착 직후에는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며 양국은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촐릿 고문은 블링컨 장관에게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아세안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촐릿 고문의 방한 일정을 밝히며 그가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와 만나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과 지난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범하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4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강력한 미한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미한 동맹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며 북한이 서해안에서 서해로 두 발가량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서플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이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그가 한 발언을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에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방안과 연합방위 태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12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 속에 북한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계속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 등 역내 지정학적 상황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전직 관리들은 진단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걸림돌인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략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2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 정세가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closer relationship among those three countries is because of growing U.S.-China competition, because of the war in Ukraine.
미중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차 부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역내 주요 민주주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 협력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better bilateral relations with Japan and trilateralism gives President Yoon a stronger foundation for dealing with China.
한국의 윤석열 정부엔 좋은 한일 관계를 비롯해 3자 협력이 중국을 상대할 때 더욱 강력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3국 협력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에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대북 대중 정책에 매우 중요하며 한일 관계 개선이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와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들어선 이후 3국 협력은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미한일 3국 정상이 약 4년 9개월 만에 회동하며 3국 공조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3국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줌 화이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등 안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로 대응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마음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There is a growing wariness about China.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행은 일반적으로 미국은 영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런 동맹관계에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동맹 간 협력이 미국 중심으로 동맹과 협력하는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즉 양자 동맹 체제를 벗어나 동맹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런 방식의 협력이 효율적이고 영내 안보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도움이 된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영내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인 만큼 이들이 더욱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고 손튼 전 차관보도행은 설명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를 여전히 도전 과제로 제시하며 미국의 역할과 함께 한일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억지력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공격을 부추길 수 있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잠재적인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보여줌으로써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자는 3국 관계는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도전과제와 관련해 3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주요 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국내 정치와 법적 문제가 신중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주는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3자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생겼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탐색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real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이 기회를 활용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3국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조용하게 독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발 위협 완화를 위해 미사일 방어망 협력, 3자 정보교환 협력 강화와 함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3국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3국 협력 전망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와 이 문제가 국내 정치에 이용되면서 한일 관계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내 위협들에 대한 각국의 다른 우선순위와 관점도 있다면서 한국의 최대 안보 우선순위는 북한 문제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미국이 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동력이 되긴 어렵지만 잦은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소통, 협력의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부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와 미사일 방어망 협력,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 등을 3자 협력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Yeah,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rilateral coordination on North Korea.
특히 대북 공조와 관련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발족한 미한일 3자 대북 정책 조정 감독 회의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한 3국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부소장은 북한, 러시아, 중국 위협 등 외부 환경이 매우 압도적이라면서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핵폐기물 처리장 인근에서 새 굴착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의 핵 전문가는 방사능 누출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의 지속적인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00호 건물에서 새 굴착 움직임을 보인 것은 저장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핵폐기물 누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 may be trying to dig back in to deal with leaks
올브라이트 소장은 500호 건물에서 새 굴착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근 분석 결과와 관련해 북한이 핵폐기물 누출에 대처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개조하려 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접근 지점을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핵폐기물 저장 탱크가 전형적인 금속 재질로 지하수 등에 의해 부식될 우려가 있다면서 새로운 저장 탱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00호 건물은 북한이 절대 출입을 허용한 적이 없는 오래된 핵폐기물 보관소라고 지적했습니다.
Building 500 is an old nuclear waste storage building that North Korea has never admitted to.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핵폐기물을 500호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건물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500호 건물에 핵무기 개발의 핵심 과정인 플루토늄 분리 실험에서 나온 재처리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플루토늄 개발을 숨기기 위해 재처리 시설과 500호 건물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해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많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등 핵선진국에서도 종종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종종 실수를 했다며 핵선진국들이 초창기에 보였던 실수를 북한은 훨씬 더 제한적인 규모 아래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00호 건물에서의 굴착 움직임은 북한이 여전히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can suggest operational status. There's thermal imagery that floats around among governments.
민간 위성 사진과 각국 정보기관들이 확보한 고화질 열화상 이미지를 통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정황을 비롯한 영변 핵시설 내 여러 움직임들이 영변 핵시설의 운영 정황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세 건물 세 채 가운데 두 채가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는 CSIS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짓는 건물 대부분이 경수로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 역시 분명한 핵시설 가동 징후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11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부속 건물 주변에서 새 굴착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영변 핵시설의 폐기물 처리 저장시설로 알려진 500호 건물 정면으로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CSIS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서쪽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구역을 나누는 문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굴착 활동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폐기물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방사화학 실험실에 새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는 이번 굴착 활동이 전략적 기만 전술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500호 건물 주변에 참호 혹은 도랑을 팠다가 메우는 등의 활동이 포착된 적이 있으며 이후 이 건물에서 주요 활동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SIS는 또 지난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로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 주변에서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7월 말부터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짓고 있는 건물 3채 중 2채가 외형상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의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위치를 고려할 때 경수로 운영 지원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북한이 관련된 납치, 북한 핵과 미사일, 미얀마 상황, 유엔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체제 강화에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지난 4월 발표된 공동성명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 간의 훈련 같은 협력을 더 증대하고 촉진할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양국 외교수장은 남중국해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전략 파트너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을 주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의원이 최근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암살된 건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가치에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를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사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전신인 민주적 다이아몬드 동맹의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까지 뻗어있는 해양공동체를 보호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 걸쳐 양국 간 외교,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아베 전 총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와 이들 일본인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은 아베 전 총리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의 업적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해거티 의원과 카딘 의원은 지난 4월 일본 방문 중 아베 전 총리와 만나 미일 동맹 강화 방안과 양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발생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강제 북송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현 제1야당은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자들인데다 망명의사가 명확치 않아 추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망명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망명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12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따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망명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일단 한국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한국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사건 당시 집권당이었고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2019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망명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망명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월남한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기를 바랐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들이 처음 한국군을 접했을 때 군의 투항 요구에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가 이들의 범죄 행위를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선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고 한국군의 정보 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지 않고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선박에 남은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며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자칫 대한민국 국민으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연방하원 톰 렌톤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공개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용하며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 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스미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한 화상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탈북 어민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교가 서유럽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동유럽의 한 대학도 김일성 대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학교는 김일성 대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유엔의 상황을 해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유럽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학교는 12일 VOA에 자신들은 북한 김일성 대학교와 아무런 결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대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매 대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은 북한 김일성 대학과 어떤 협력이나 접촉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심지어 김일성 대의 주장 때문에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같은 문의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당시 총장이 직접 대북제재위원회에 편지를 써서 해명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자로 작성된 이 편지에서 베오그라드 대 총장은 김일성 대와 일절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유엔 측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장으로서 북한 김일성 대와 어떠한 협력 및 학술 교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이나 교수 간의 인적 교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오그라드 대가 이처럼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과학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혹은 훈련을 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일성 대가 태양광 전지에 관해 공동 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 제국대 역시 현재 김일성 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파트너십과 협력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영국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하고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일성 대가 협력 관계를 주장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 서구권 대학은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산권이었던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코멘스키 종합대에 이어 이번에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까지 김일성 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 등 일부 대학들은 김일성 대에 직접 연락해 웹사이트에서 학교 이름을 지워달라고 몇 년째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30여 대가 주차구역을 벗어나 공장 건물과 개성 시내를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BOE가 공개가 제한된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동쪽 지대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를 살펴본 결과 약 30대의 버스가 기존 주차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주차구역 약 13개가 있으며 각 구역당 20대의 버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촬영된 최신 위성사진을 보면 서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위치한 주차구역에서 각각 버스 5대씩 사라지고 다섯 번째 구역에서 4대가 기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또 일곱 번째 주차구역의 경우 9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사라져 기름때로 얼룩진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주차구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기존 주차구역을 떠난 버스는 약 30대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후 차고지 중심부 건물 주변 길가에 정차된 일부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차구역에 있는 버스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구역에 있던 버스는 5년 넘게 같은 자리에 남아있었는데 최근 이중 30대가 기존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다만 비어있던 주차구역에 10대의 버스가 새롭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개성공단 차고지를 벗어난 버스는 약 20대로 추산됐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후 이 중 약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260여 대의 버스가 차고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30대의 버스가 기존 주차구역을 벗어나고 이 중 20대가 차고지를 떠나면서 남아있는 버스는 240대로 줄었습니다. 차고지를 벗어난 버스는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등지를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근 BOA가 한국 버스 9대가 지속적으로 정차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성공단 내 한 공장 건물 앞에서는 이번에도 7에서 8대의 버스가 포착됐습니다. 가죽과 가방, 신발 지구에 위치한 이 공장 건물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모습이 관측돼 북한이 버스를 이용해 근로자를 실어나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에는 25명에서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9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450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서쪽, 즉 개성으로 향하는 출입구 바깥 지대에도 한국 에어로시티와 동일한 지붕 모양을 한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통일부는 1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 가동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 근로자가 남측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에 동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근로자가 남측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는 BOA의 앞선 보도와 일치합니다. 이 밖에도 공장 최소 두 곳에서 트럭과 승용차로 보이는 차량이 그리고 또 다른 공장 앞 지대에서는 하얀색 물체 더미가 놓인 모습이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2도, 낮 30도, 양덕 아침 19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1도, 낮 29도, 구성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8도, 강계 아침 19도, 낮 29도, 희천 아침 20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30도, 개성 아침 23도, 낮 31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30도, 신계 아침 21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0도, 낮 26도, 장전 아침 20도, 낮 26도, 평강 아침 20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9도, 낮 27도, 장진 아침 14도, 낮 23도, 청진 아침 18도, 낮 23도, 김책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미터, 먼바다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21년 기간 중 식량난을 겪는 사람들이 1억 명에서 1억 6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발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 등이 식량 유통망을 뒤흔들어 가파른 물가 오름세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야만스러운 침공을 시작한 이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 끔찍한 고통을 준 것은 물론이고 주요 식량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를 교란시켜 국제적인 식량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A Russian naval blockade in the Black Sea is preventing Ukraine's crops from being shipped to their normal destinations.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 해군이 흑해를 봉쇄해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을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해 오데사 사일로에 있는 2천만 톤의 밀가루와 곡물을 실은 화선이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농장을 점령해 밭에 폭탄을 매설하는 등 중요한 농업 기반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식량난 문제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의 행동은 의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Putin is stopping food from being shipped and aggressively using his propaganda machine to deflect or distort responsibility.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식량 수출을 차단해 놓고도 이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를 굴복시켜 제재를 풀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행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급한 식량 지원을 위해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적인 비료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은 피드 더 퓨처 계획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미국은 국제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식량난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외교적인 자원을 활용해 우방국 또 민간단체와 손잡고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긴급히 또는 집단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스라엘 방문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 자리에 야엘 라피드 임시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 등이 바이든 대통령 일행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 미래를 위해 중요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논의할 안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공유된 가치와 비전에 의해 단합돼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라피드 임시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친구 중 한 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항상 친밀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라피드 임시총리는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강인한 국제협력을 새롭게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5일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일정에 이어서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해 사우디 당국자들과 회담하고 또 걸프협력회의 플러스 3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중동국가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3일 성명에서 북한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은 두 공화국을 승인한다고 밝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두 공화국을 승인한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이들의 독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수장 데니스 푸실린도 북한의 승인 사실을 전하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가 지위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승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효라면서 이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 국경의 국제적 인식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강제로 점령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북한의 위해성보다는 러시아의 위해성을 더 잘 말해준다고 외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외무부는 나아가 러시아는 러시아의 재정적이나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동맹국이 없다며 러시아는 조만간 푸큰과 같은 수준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침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결연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구축함이 13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을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호가 파라셀 군도의 섬 인근을 항해한 뒤 계속해서 남중국해 내의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함대는 바다의 합법적인 사용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비행의 자유, 자유무역과 방해받지 않은 상업,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지위의 자유를 포함한 바다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부 정부가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즉각 해당 수역을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회 부산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부산 사하구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락스퍼는 자유와 정의를 꽃말로 가진 꽃의 이름으로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이번 영화제의 표어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내걸었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장호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일반적인 영화제와 달리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의식과 시민의식 그리고 역사의식 등을 고양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다대포 해변공원 중앙광장에서 진행되는데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잠입이 선정됐습니다. 덴마크에서 제작된 영화 잠입은 북한의 무기밀매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북한으로 직접 잠입하는 스릴러 다큐멘터리 영화로 덴마크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화 잠입 외에도 이번 영화제에는 탈북민 박지현 씨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웰컴 투 맨체스터와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3일의 약속 등 북한 관련 작품 두 편이 추가로 상영됩니다. 미국의 소리 VOA가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3일의 약속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번 영화제의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예매는 락스퍼 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